역사고전 강의 31강입니다. 31강 세 번째. 363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363페이지 절반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 하면 떠오르는 마라당통 로베스피에르 그 얘기부터 오늘 하려고 합니다. 지금 프랑스 혁명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뭐 이런 것에 관련된 책 들은 제가 얘기를 했고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와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새삼스럽게 설명하는 것은 좀 많이 뭐 안 해도 되는 얘기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마라 당통 로베스피에르 모두 제3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제3계급은 혁명의 와중에 분열했고 제1공화정은 자코뱅파안의 한 분파인 산악파와 제4계급이 결합해서 성립했다.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프랑스 공화국이잖아요. 그게 지금은 몇 공화정인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헌법상의 규정은 아니지만 대체로 지금 제6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역사적인 어떤 그런 맥락이 있을 때 1987년 직선제 개헌 헌법 이후로 성립된 게 이제 제6공화국이죠. 헌법 개정을 하게 되면 아마 제7공화국이라고 역사적으로 부를 겁니다. 헌법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제1공화정, 제2공화정 이런 얘기는 쓰지는 않아요. 프랑스는 지금 오늘날 현대 프랑스는 바로 이 제1공화정 이후에 성립했습니다. 이전 체제인 온건공화정이 자유주의 혁명 단계였다면 민주공화정은 사회민주주의적인 전망을 열었다. 그런데 이 제1공화정은 공포정치 시대다. 그리고 이것에 대항해서 국제적인 연대가 생겼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프랑스 혁명 시기 프랑스 혁명 시기에 프랑스 혁명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유럽 대륙의 여러 나라들을 상대로 한 프랑스 이외의 나라들을 상대로 한 전쟁이 벌어졌죠. 그리고 테르미도르 반동으로 364페이지 오면 산악파와 상킬로트의 결합이 깨지고 상킬로트가 중심이 된 군사정부가 시작되자 군대가 혁명을 지키는 상황. 이것이 혁명의 10년의 맨 마지막 단계. 이때 국민군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는 거죠.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게 지금 앞에서 혁명을 여러 단계로 혁명의 10년, 그다음에 혁명의 25년, 그리고 혁명의 100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혁명의 25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혁명의 25년의 끝은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되는 1815년까지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반혁명의 시기죠. 혁명의 100년은 파리 코뮌이 진압되고 몽마르트르 언덕에 사크레케르 성당이 세워진 그때까지니까 그건 이제 혁명의 100년인데 후폭풍이죠. 반동식인데 이제 혁명의 25년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나폴레옹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독재자잖아요. 자기가 황제가 돼버렸으니까 독재자인데 어떻게 해서 프랑스 사람들은 이 사람을 판테온에다가 안장을 할 생각을 했을까? 프랑스 혁명에 대한 배반이 아니라 변화된 상황에서 혁명의 과업을 계승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을 혁명의 25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나폴레옹 전쟁도 혁명의 성과로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폴레옹이 자기가 황제가 된 다음에 뭐 대외적으로 이건 좀 나폴레옹이 대외전쟁을 옹호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프랑스 국민들 괴롭히고 지 혼자 해먹으려고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부정부패도 하긴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아마 이게 혁명의 25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눈부신 업적을 남겼고 현대 민법전의 효시인 나폴레옹 법전 이게 이제 인민주권을 확고하게 법률화했고 그다음에 근대 국민국가 체제가 이때부터 중앙집권적 근대 국민국가 체제가 나폴레옹 시기에 확고하게 성립하게 되죠. 그게 바로 직업관료제, 상비군, 경찰제도 그리고 에콜 폴리테크니크 이런 것들에서 이제 배출된 공학도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때부터가 바로 이제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그 계몽주의적 합리주의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나라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라고 하는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주권의식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본격적으로 성립하죠. 이게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프랑스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프랑스 사람이다 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성립합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아닐 수 있어요. 현실에서는 프랑스 여행을 갔을 때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 얘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이칠란트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뭐 저는 뭐 그것에 대한 개인적인 뭐 그런 건 뭐 가지고는 있는데 말할 만한 건 아니고 그런데 여튼 원칙적으로는 이제 혈통에 근거한 혈연에 근거한 이런 민족주의가 아닌 이런 것 프랑스인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부하고 국가의 그 국민으로서 승인을 받으면 프랑스 민족이다라고 하는 이른바 문화적 민족주의라고 하는 문화적 개념의 민족주의 이게 이때부터 성립을 하죠. 그것이 성립한 거하고 그 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완전히 몸에 체화해서 싹 받아들여가지고 뭐 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그거는 뭐 여담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365페이지의 밑에 문단에 보면 제가 거기 써놓은 게 있죠. 일종의 여담처럼 혁명적 군중과 혁명적 지도자의 관계를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자, 혁명적 집단 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31강 발문에서도 중요한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로베스피에르를 지지하는 혁명적 군중과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그 혁명가, 요 사람의 관계. 참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그랬던 견해를 형성하게 된 것이 366페이지에 있는 조르주 르페브르의 책입니다. 1789년의 대공포. 오래전에 나온 책이죠. 1932년에 나왔으니까. 요거는 이 분야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분야의 고전이고, 제가 이제 그 북리스트에서 조만간 소개하려고 하는 게 프랑스 혁명의 공포적, 휴고 후가 쓴 프랑스 혁명의 공포적인데, 여기서는 이제 조르주 르페브르의 책에서는 혁명적 군중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 휴고프의 책 프랑스 혁명의 공포정 여기에 보면은 그 챕터 7에 보면은 그렇게 있어요. 새 공화국의 새 시민 만들기 그렇게 된 챕터가 189페이지부터 228페이지니까 약 50페이지 가까이에 걸쳐서 나오고 로베스피에르의 몰락 그게 이제 그 챕터 8에 나옵니다. 챕터 8에 그러니까 새 공화국의 새 시민 만들기 그 부분은 남녀 시민과 노예의 평등, 가난 토지 복지, 교육과 선전, 이름과 장소, 자코뱅 클럽들 지금 프랑스 혁명 당시의 새 공화국의 새 시민 요 챕터에 제가 주목을 하기도 하고 지금 예전에 제가 쓴 책 역사 고전 강의에서 혁명적 군중이라고 할 때 이런 것을 제가 설명하는 것은 그 혁명적 군중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는 혁명이라는 말에서 꼭 무슨 무력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뭐 난동이라든가 공포정이라든가 이런 것만을 떠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 부분 전환되었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에서는 그 의식이 바뀐 것을 집단화해서 그것을 결집시킬 수 있는 정당이 있고 그런 정당의 그런 대의정 대표자를 투표로서 선출한 다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바뀐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지향을 정책으로 구현하도록 하면 그게 혁명이에요. 지금은 오늘날에는 그게 이제 선거혁명이라는 말을 가지고 표현을 하죠. 프랑스 혁명 시기처럼 무슨 무력과 공포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혁명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지표가 되는 전환기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것 같아도 더군다나 오늘날은 매스미디어가 발전하고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합의는 1700년대, 1800년대의 프랑스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쉽게 모을 수가 있어요. 물론 가짜뉴스들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때는 없었겠습니까? 그때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집시켜서 굳이 무력과 공포정과 폭력적인 사태를 거치지 않는다 해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체제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정치에 관한 효능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저는 2022년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혁명적 군중이 등장하게 된 가능 조건이 뭐였냐. 첫째, 민중의 기억. 둘째, 집단 정체성. 셋째, 뚜렷한 전선. 이제 민중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그 설명해 보면 제4계급은 공통의 기억을 창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집단 심성을 공유하며 지배계급과 대립구도를 형성함으로써 혁명적 군중으로 등장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로베스피에르와 같은 혁명 지도자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렇지만 로베스피에르는 공통의 기억을 창출하고 집단 심성을 공유한 혁명적 군중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죠. 그가 했던 로베스피에르 같은 혁명적 지도자들이 했던 일은 뚜렷한 전선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자, 혁명적 집단 심성이 창출되었는데 그 심성과 에너지를, 힘을 어디에다가 쏟아 부어서 전선을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은 좀 지도자의 역할이 필요하죠. 그런 지도자들이 생겨나는 것, 그거는 예전에 이제 부르크하르트의 세계사적 고찰, 그런 거 읽으면 이제 국가의 운이죠. 행운과 역사에서의 행과 불행,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역사의 행, 불행. 이런 것들은 위기란 무엇인가? 이런 걸 읽어보면 그냥 정말 정말 우연한 게 이연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상대방을 절멸시켜야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유토피아. 네, 유토피아에 대한 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언자죠. 그냥 뭐 말로만 떠드는 예언자가 아니라 혁명적 군중의 지지를 등에 업은 예언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베스피에르 시대에는 367페이지에 서술된 것처럼 내부 결집을 위한 혁명적 숭배의식 이런 것들, 혁명적 군중의 집단 심성을 이끌어가는 핵심 요소 이런 것들을 마련하게 되죠. 요것을 이제 뭐 군중심리다 어쩐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런 게 필요하고 역사를 진전시킨다고 하는 건요. 그러지만 어쨌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좋게 나아가든 나쁘게 나아가든 그렇게 나아가기 위한 그런 힘을 결집시키는데 혁명적 숭배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의 왕정국가들이 프랑스를 두려워했던 것이고 이렇게 프랑스를 두려워함으로써 유럽 왕정국가들의 해체가 가속화되었죠. 32강에서는 이제 대혁명의 여파에 노심초사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노심초사가 적극적이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은 아주 명백한 사실입니다. 로베스피에르는 대체로 피해 굶주린 몽상가라는 평가도 받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혁명적 집단 심성의 체현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제 그도 결국 단두대에서 처형되었는데 파리 시민이 그를 버린 다음에 단두대에 올라갔던 것이죠. 파리 시민이 그를 버림으로써 로베스피에르는 참 그 어디죠? 어디 출판사? 교양인 출판사에서 로베스피에르 평전이 나온 게 있어요. 그게 교양인 출판사에서 문제적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 시리즈를 문제적 인간 시리즈를 내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로베스피에르 가 있어요. 한 권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로베스피에르가 로베스피에르 혁명의 탄생 읽어봤는데 그냥 아 저는 어떤 사람이 별로 그렇게 아마 지금 집에 없을 거예요. 버렸을 거예요. 이게 나온 지도 꽤 오래됐고 읽은 지도 됐고 로베스피에르 개인에게 별로 흥미가 안 당기니까 그냥 남겨둘 이유가 없고 오히려 게벨스 대준성동의 심리학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게벨스가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메커니즘이 굉장히 그 궁금하니까 요 문제적 인간 시리즈로 나온 게 히틀러 이안 커쇼의 히틀러 원도 있는데 이것도 있어요. 이안 커쇼 네. 히틀러 문제적 히틀러 이거는 정말 이안 커쇼의 히틀러 이거는 히틀러 개인에 대한 연구가 될 뿐만 아니라 나치 체제에 대한 연구인데 로베스피에르 혁명의 탄생 이거는 좀 뭐라 할까 프랑스 혁명과 로베스피에르의 관계 이런 것들을 그렇게 썩 그렇게 별로 이렇게 좀 구조적인 연결고리들을 전 못 찾지 않았나 히틀러 이언 코시의 히틀러 그 말고 요하임 페스트의 히틀러도 히틀러 평전도 있는데 요하임 페스트 책보다는 이언 코시의 책을 훨씬 더 추천합니다. 아, 문제적 인간 시리즈를 좀 보면요. 그 다음에 기타이키도 문제적 인간인가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기타이키 정도가 히틀러 반열은 아니잖아요. 스탈린이나 레닌은 몰라도. 스탈린 별로 안 궁금하고. 루소도 있는데, 리오담노시 루소, 인간 불평등의 발견자 해가지고 루소. 루소는 굳이 이걸 읽지 않아도 뭐 다른 연구소가 많고 루소 개인의 삶은 별로 안 궁금하고 루소 자서전에 대한 그 다음에 프로이트 피터 게이의 프로이트 피터 게이의 책은 좋은데 프로이트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서 이것도 꽤 읽고서 가지고는 있었는데 아마 정리한다고 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장칭 강청이죠. 우리 식독 마오쩌둥의 아내였던 장칭은 하나도 안 궁금한 사람이고 트로츠키 로버트 서비스의 트로츠키 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로버트 트로츠키는 뭐 궁금하지는 않은데 트로츠키 개인에 대한 어떤 그런 뭐가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건 가지고 있고 프랭크 맥클린의 나폴레옹 나폴레옹의 일생 하나도 안 궁금해서 이건 안 샀던 것 같습니다. 레닌도 안 샀던 것 같고 마오쩌둥도 안 샀고 마오쩌둥은 그 저기 뭐야 이 사람 인생도 그렇게 그 다음에 홉스 엘로이시어스 마티니치 예 엘로이시어스 마티니치 예, 홉스 그리고 보부아르 커크 패트릭의 보부아르 이분은 별로 글쎄 안 궁금하고 홉스 엘로이시어스 마티니치의 홉스 리바이어던의 탄생 원제는 그냥 홉스예요. 이 저자 마티니치는 홉스 철학의 권위자이긴 한데 책 소개처럼 최고 권위자는 아니고요. 뭐 최고가 어디 있어요? 그냥 권위자이긴 한데 요 책은 좋은 책이고 이 책을 가지고 저 뭐죠? 이것도 한 번은 저거 뭡니까? 스터디를 하든가 세미나를 하든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책이에요. 홉스 리바이어덴의 탄생, 엘로이시어스 마티니치. 홉스는 엄청나게 중요한 정치 사상가이고 그 서구 근대 정치 사상은 2H 그러니까 홉스와 헤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움직여 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명만 뽑아봐라. 그럼 홉스와 헤겔 있죠. 그것을 좀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여기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로베스피에르 혁명의 탄생 이거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뭐 여기에 그렇게까지 시간을 드릴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31강 마치고 다음에 32강 하겠습니다.